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국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 일을 주도해 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그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세요. 그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초이스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를 원하느냐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수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이 교회를 함께 주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아주 중요한 2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2장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2장 1절에 성령의 강림이 언제 임하게 되었죠? 1절에 보면 바로 오순절날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나 혹은 설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3개의 절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그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이세 가지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절기는 몰라도 이세 개의 절기만큼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자,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죽음이 그 집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유월절은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죽음을 극복하고 종국에는 애굽이라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초막절은 뭡니까?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광야에 40년의 여정을 걸어가죠. 이때 이들이 장막을 치고 초막에서 삶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 초막절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들이 초막, 장막을 쳐놓고 집이 있지만 그 초막 안에서 거주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농업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업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 특별히 첫 보리 수확을 얻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바로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단어죠. 오순이라는 단어가 50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님께서, 아,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잘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50일 후에 오순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의 강림이 임하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 절기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어린 양을 잡은 건 뭐예요? 그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므로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게 바로 유월절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사건 이후에 50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강림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강림 사건인 이 오순절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겐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제서야 뭡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열매로 맺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댈 때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을 해도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으시려면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걸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BBS가 있고 선교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고요. 또 우리 유스 아이들의 리트릿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그 행사는 그냥 행사로 끝나요. 이 행사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으시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일들이 정말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순절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농업적인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율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왜 이게 오순절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때부터 50일이 되던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0일이 지난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뭘 주시죠?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지켰던 이유는 뭐냐면 그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되던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은 날을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이 오순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여러분 이거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두 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27절 말씀 36장 1208면 9면에 있는데요.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가 내 영, 성령을 얘기하겠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오순절날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딱딱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계명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건 너희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너희들 기억해. 내가 언젠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거야.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이제 그 성령이 너희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너희들 행하게 할 거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두 돌판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뤄가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영이 너희들 속에 임하면 그 영이 너희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말씀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110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1절 말씀. 예, 31장 33절 말씀입니다. 31장 33절 1102면.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도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텐데 여러분 이때는 벌써 이미 십계명이 주어질 때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나의 때에 다시 언약을 맺을 텐데 그때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나의 법을 그 속에 기록하겠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는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율법을 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면 이제 이 율법이 딱딱한 두 돌판에 새겨진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율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을 저들이 지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 해보셨죠? 예,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그 율법을 지켜행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그 율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율법은 딱딱한 두 돌판에 새겨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다양한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꿀송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예,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 중요한 절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이 절기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호련히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보면 suddenly.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있기까지 10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걸 다 타임라인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일이라는 기간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그 날이 오기를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호련히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시죠?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진 그 타이밍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그 어떠한 징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 일곱 바퀴를 다 돈 후에야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 어떠한 무너진 징조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돌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조롱했겠습니까? 그들 안에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동요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에게 때가 되니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호련히 예, 그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제가 영적인 멘토로 생각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절대 드러나려고 애쓰지 말라고 저에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절대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까지 스스로 드러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이 드러내실 그때까지 묵묵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뭔가 쓰임 받고 싶은데, 뭔가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잘 소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너무나도 귀한 조언이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힘들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맛보면요 너무 기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 한날 한날을 의미 있고 성실하게 여러분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